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시간이 예수님이 그래도 책임지셨고 일을 해결해 나가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신다니 이제는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이 닥칠는지 무슨 일이 만나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떠나가시는 예수님,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적어도 3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치한 채로 예수님한테 모든 걸 흔히 말 올인을 투자를 혹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바쳤던 충성과 헌신은 아무 소용도 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까? 아무런 반대 급부가 없다면 물론 굉장한 보상을 기대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3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빈손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증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 왕조의 회복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 조그만한 부분인 변화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는 탄압받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의와 불공평이 횡행하던 그 사회가 어느 순간 하나씩 바뀌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땅에 적어도 정의가 심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고 여전히 소외된 사람은 그대로이고 불공평은 더 그대로이고 아니 어쩌면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불의와 악행이 더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지? 예수님 하신 일은 뭐야?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냐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대책을 주시는 말씀, 반대 급부를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질 이 세상의 변화를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장에는 중간중간 툭툭 던지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 대책이, 보상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제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락방 강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제자들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마지막 레슨, 그 마지막 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거듭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죠. 어젯밤에도 집으로 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누가 왔어? 우리 방송부 김재락 장로님 또 오셨나? 그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불만 환하게 켜져 있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잘 안 보지만은 안 봤어요. 지금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같은 데 뜨잖아요. 속보로.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그것도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몇 명 뭐 이런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한번 클릭을 해서 보니까 140명, 150명 압살을 당했다고. 우리는 서울이 또 이태원 골목이 어떤가를 알고 한꺼번에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아무리 원시 국가를 할지라도 이렇게 원시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불이 켜져서 들어왔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갈래? 그런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할로윈 파티처럼 파티는 아니지만은 패밀리 페스티벌이라고 바꾸었고 제가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항상 시작했던 말은 질서 있게 안전하게 이왕이면 꼭 안전하게 하라고 이야기 늘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지 말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준비했는 거 해야 되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흔히 말하는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보상을 반대 급부를 그리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은 변화를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힌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에 언급됩니다. 17절 아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이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애곡하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너희들은 애곡하고 세상은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날에는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날에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반복되는 예수님의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천국이라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에 천국이 있다고 그 주제가 일관되게 14장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15장의 주제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15장 전체에 아주 연결을 가지고 그 말씀 주제를 이어나갔던 장이 15장입니다. 근데 16장은 그 주제가 사실은 점핑도 되고 전환도 되고 때로는 연결이 아닌 불쑥불쑥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넘어가고 있기도 하는 인상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지난 한 주에 뭘로 찾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다른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것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다 시행하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속에서도,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분의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 속에서 여섯 번이나 언급됩니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약속은 그분의 거짓입니까? 아니면 허풍이었습니까? 허세입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계시는 거, 우리의 기도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유언처럼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아니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허망하게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잠시 후면은 떠나갈 거야.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올 거야. 조금 후면은 떠나갈 것이지만 조금 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이거 알쏭달쏭한 말이고 아니면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면은 십자가에 불과 이제 5시간, 6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할 정도로 6시간 이상이나 견뎌야 하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3일 후면은 그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후면은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나 조금 후면은 다시 보게 될 거야. 조금이라는 건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크론. 아주 양으로 작다라는 뜻이고 시간적으로 짧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조금이면은 시간적인 의미에, 그러나 이 조금 후면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죠. 적어도 매치 말씀하시는 분이 내 곧 올게라는 이 말씀은 하루 뒤에, 어떤 분은 이틀 후에, 어떤 분은 3일 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짧게는 3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그들에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길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서 보시기에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규절에서 주의 있게 보면은 그분은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데 곧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모르고 있고 아니면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게 될 거야. 성령에 대한 예언 약속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가는데 그러나 다시 올 거야. 그것은 성령이야.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인데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때로는 어토니라는 또는 어드보케이터라는 옹호자, 지지자 혹은 변호사 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이 성령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동행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들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은 심판도 모르고 온통 과학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임금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해주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배후는 사탄이지만 그러나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에 수천만 명이 오랜 시간 속의 역사 속에서 죽어야 했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몰랐다고.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전혀 아니었고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로마서 10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임금에 대하여,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깨달아질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동요되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결국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상처를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실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겠다고 포기합니다.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허풍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너가 원하는 거 다 구해봐. 내가 줄 거야. 다 주고 싶어.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약하니까, 내가 돕고 싶고 뭐든지 말해. 아버지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아빠 그래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무엇이든지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고 이 아이는 그 오토바이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고 그냥 한순간에 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그냥 한번 타고 가는 그 멋에 사달라고 했는 것이죠. 모르고 있죠.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망하는 것,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떤 사람은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비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구시합에 커쇼라는 대단한 LA 다저스의 그 투수가 있는데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가 그 엄청난 돈을 받았지만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만큼 달라스 사람이에요. 달라스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지금 와이프를 거기에서도 만났고 와이프 때문에 따라다녔죠. 교회에 엄마가 홀로 이 아이를 키웠지만은 그 마음속에 교회 가서 걸프렌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평생 예수님께 서원했었잖아요. 근데 그가 공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타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타자들도 있습니다. 타석에 올라서면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은 꼭 쳐야 합니다.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도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한번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야구선수들이 있었어요.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있었고 그때 시대에 이만수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서울에 수요일날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이만수 그분이 광장동에 수요예배에 간증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홈런을 많이 치고 있다고. 그런데 투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타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두 가지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는 브루스 올마이디라는 영화하고 또 하나는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는 오클라호마 시티 갔을 때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저를 데리고 오후에 영화관에 끝나고 갔었죠. 그 다음에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또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영화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두 개 다 대단히 기도에, 하나 워룸이라는 영화는 한 할머니 집에 기도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할머니 그 리얼터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그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집을 살려고 또 집을 소개해 주려고 방 하나가 기도였어요. 기도실이었는데 빽빽하게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응답받았던 종이도 적혀져 있으면서 그 할머니가 이 리얼터를 하는 여자분에게 우리 집 기도하는 곳이라고, 전쟁 기도는 전쟁이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분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 대한 회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딸 양육하면서 키우는 문제, 자기도 기도실을 만들고 시작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하나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유명한 짐 캐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건 프리머라는 그 백인과 흑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짐 캐리 그냥 리포터예요. 근데 리포터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리포터를 하니까, 이 사람의 꿈은 메인 앵커가,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줄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메인 앵커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 짐 캐리가 그때부터 분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소원 못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방송국 그 유저지 근처에 있는 어느 방송국 영화에 나오는 거, 이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에 리포터를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일부러 만들어요. 만들어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이상한 전화번호로. 그러면서 전화번호에 뜨는 회사 이름이 하나가 뜨는데 옴니프레센스라는 회사입니다. 전지전능한 회사라고. 그러면서 주소를 적어줘요. 이리로 오라고. 호기심에서 그 주소를 찾아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영화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하나님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기다려서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냐고, 많다고. 너 하나님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신이라면은. 그럼 너가 한번 신 해보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믿지 못하는 말을 듣고 돌아서 나오면서 이 사람은 건물 밖에 빠져나오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달도 땡겨버려서, 근데 달을 땡기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본에서 쓰나미가 벌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 타운에 있는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에 복권을 샀는데 다 들어주었어요. 근데 복권 당첨을 다 됐어요. 17불씩 받았어요. 몽땅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골탕을 먹죠. 이 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내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내가 모르면서, 또는 나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비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막아달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짐 캐리가 그 온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해 나가는데 폭동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 도시 전체가 폭동이 일어나요. 한순간에.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고 싶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너도 원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 너도 기뻐할 거야. 그치? 내가 너가 이런 걸 원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고,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나타날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도 갖게 되는 거죠. 잠시 후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성령으로. 그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고,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기도, 기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아니 그래서 회의감에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약속하는 마지막 약속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실 거야. 금방.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게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성령은 옵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에겐 필수입니다.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올라가는 랩초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끌려 올라가는 거, 지남침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어렸을 때 그 지남침 많이 장난도 치고, 종이 밑에 지남침을 움직이면 위에 쇳가루가 움직이고 못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에 다 들림당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랩초라는 거.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영을 갖고 계시면 누가 빨리듯이 순식간에 랩처가 됩니까? 들림을 당합니까? 휴거를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23절 24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애곡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이 슬픔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애곡이 찬양이 될 것이라고. 세상의 기쁨은 모조리 다 애곡으로 변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언급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진실입니다. 다 해주고 싶습니다.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만을 원하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응답보다가 그분입니다. 자식에게 너 원하는 거 다 말해봐. 자전거, 컴퓨터, 스마트폰 다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스마트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는 나는 너 아빠야 이거지요. 이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이,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자동차가 중요할런지 모르지만은 아빠에게는 언젠가는 줘야지, 물론 필요할 때 사줘야지 마음은 갖고 있어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아빠의 마음속에는 선물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너에게 나는 아빠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식이야. 관계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선물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철이 드는 자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보다가는 아빠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분이잖아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해주고 싶어. 너 뭘 원하니? 뭘 원해? 건강을 원하면 건강 줄 거고, 부귀를 원하면 부귀를 줄 거고, 영화를 원하면 영화를 줄 거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 다 줄 거야.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 봐요. 하나님, 저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고 싶고 억울함을 내가 듣고 싶어서 지혜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마음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그가 그걸 원해요. 지혜를 달라고. 돈 원하면 돈 줄 수도 있었어요. 황금을 원하면 황금을 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만 너무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유명한 건초도미, 1806년부터 1808년 그리고 1820년까지 이루어졌던 건초도미라는 유명한 기도가 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1806년, 1808년 그 사이, 정확하게는 그 사이에 이 다섯 명의 사무엘 밀지라는 이 학생이 주동해가지고 다섯 명이 시작한 기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모든 신앙의 형태는 먼저 그의 나라, 한 이 땅을 부강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인디어 미션이었습니다. 해외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 학생들 다섯 명이 어느 날 여름에 폭우가 갑자기 숲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던 이 그룹이었는데, 윌리엄스 대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근처에 건초도미가 있었던가 봐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사무엘 밀지의 학생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자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 하나님 기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선교였고, 그들은 그때부터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온 미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이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교의 운동이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에 2,500명이 직접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선교사로 후원하겠다라는 학생들이 2만 명이나 헌신되어졌던 이 건초도미의 기도 운동. 윌리엄스 대학교 그 교정 한 모퉁이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가보질 못했습니다. 메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교 안에 교정에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해외 선교를 위한 장소가 태어난 곳이라고 Birth of a Place for American Foreign Mission이라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슬로건이 그거죠. We could do if we would.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자고.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할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고야 말 것이라고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다섯 명. 그것도 건초더미, 걸음더미, 그냥 얼키설키 해놓은 그런 석가래 같은 그런 초막 안에서 드리기 시작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 미안해요. 아, 나 정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이 말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증언했죠. 이 말씀 하나 내가 무릎팍을 가지고 무릎팍으로 기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증언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봐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로마의 황제가 승리자고 위대한 장군과 영웅들이 영웅이고 승리자고 무력이, 부유함이, 잘남이, 성공이, 출세가, 누구든지 승자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로마 한복판에 가서 봐라,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라고 선언하고 싶고 증언하고 싶다고. 아니, 그가 실패자 아니에요? 패배자 아닙니까?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일은 고작 제자들 12명 남기고 갖는 것 외에는 없는데 뭔 승리자예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어떻게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이룰 것이라고.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못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기도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 뭐 굉장한 미사역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할 줄 몰라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탄식과 절규가 있으더라도 하라는 거죠. 미움과 원망도 토해내라는 거죠. 아픔과 두려움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라는 거죠. 다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와서 해보라는 거죠. 무엇인지 라는 말은 그 말이 바로 아야테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어떤 것이든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그 부모님은 약속했잖아요. 너 내일 오면은 내가 집에서 줄게. 너가 이제 크면 내가 이것을 너의 약속을 들어줄게 했던 것처럼 그걸 믿고 아빠가 약속한 대로 집에 왔어요. 아니,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나이가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빠는 나의 아빠예요. 그래서 때를 뜻이 아이 태워 미루고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단어이니까 근심하니? 염려가 돼? 패배자야? 아니야. 너희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휴스턴 출신입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분. 권투 선수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는 자라면서 권투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 미국의 대단한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그 다음 세 번째 챔피언이 그 유명한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입니다. 조지 프레이저라는 챔피언, 이 사람도 땅딸망한 아주 대단한 복서였습니다. 아주 야무진 무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챔피언일 때 이 사람을 다운을 시키고 여섯 번이나 6회까지 그리고는 챔피언이 된 사람이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조 프레이저는 무하마드 알리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된 사람이니까 이 조지 포먼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지 포먼은 휴스턴 출신이에요. 불량배 출신이에요. 근데 사납기로 팬이 없었어요. 하도 사나워서 또 무례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별로 기술도 없지만 무쇠 같은 주먹이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그냥 다운이 됩니다. 챔피언에 무어라는 선수한테 챔피언 벨트를 뺏기고 말았는데 그날 링에서 내려오면서 기절합습니다. 실신을 해가지고 라카룸에 쓰러져 있는데 거의 실신을 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는데 환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바꾸라고. 그리고 난 너를 원한다. 난 너를 원하니까 이제부터 너의 삶을 바꾸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조지 포먼이 경험한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간증에 확인해 보았으니까. 그로부터 그는 1977년 복싱을 내려놓고 휴스턴에서 교회 휴스턴에 남부 갈베스턴과 휴스턴 다운타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흑인 젊은이들에게 조지 포먼 어떤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교화도 시키고 교도소 같은 아이들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10년 지나니까 돈이 떨어져서 그 조지 포먼은 41살, 42살에 다시 복싱 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말도 안 되죠. 10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챔피언을 도전했는데 도전해서 두 번 만에 챔피언이 됩니다. 45살에. 그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내 인생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얼마 전에 다른 캘리포니아 유수본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는 적어도 77세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에 그의 일생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마쳤던 사람입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복서였지만은 그러나 아주 젠틀맨처럼 아주 나이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런 조지 포먼.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무기는 내 주먹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먹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며 이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변화하지 않는 세상 같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 그 걸음을 통하여,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